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을 멈추고 당신의 발 아래 앉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의 집에 이 오늘 아침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께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십시오. 성도들이여, 제가 주님을 오늘 아침 누릴 때 주님이 저에게 상기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계시록 1장, 2장, 3장을 읽을 때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그리스도는 거르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니시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거니신다고 하셨습니다.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셨죠. 그분은 거니시는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말씀하신 영이십니다. 그분은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들의 상태를 보고 계시죠. 교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분은 또한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그 특별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거니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하시는 영. 그러므로, 어젯밤에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하여 제가 반복하기를 원하는데, 개요를 볼 때, 우리의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사랑은 건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 2번 메시지의 제목을 볼때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기적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형제님이 주님 품으로 떠나셨을 때 형제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님은 신성한 계시의 고본과 하나님 사람 생활에 대한 갈망과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하나 되어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선호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님이 떠나실 때 이것이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심부로 예비하는 말씀이죠. 이제 제가 반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번에 마지막에 올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려면 일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온 일평생 당신의 집에 거주하기 원합니다. 저에게는 당신으로부터 생명보험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 이런 기도에 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뜻입니다. 저로 당신의 집에 일평생 거주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알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볼 때, 22절을 볼 때, 하나님의 거처는 영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또한 하나님의 거처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거함으로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일평생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정말 이렇게 박수를 치며 좋아하실 것입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준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 우리 영을 훈련함으로 이 집회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집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있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밤에 교통한 것처럼 집회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죠. 제가 더 젊었을 때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이영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집회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집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한 번은 제가 아주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같이 전화를 받던 때가 아니었는데 제가 창문을 다 닫고 전화를 다 꺼두고 그러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테스트가 있었죠. 주님을 찬양하고 집회 오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주님 지금 제가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한 형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죠. 에드 형제님, 제가 지금 형제님을 집회 데리고 가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제님이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었죠. 어쨌든 형제님이 저를 픽업하셔서 집회 데려가셨습니다. 새신자로서 제가 그 당시에 새신자였는데 많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집회소에 들어갔을 때 형제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저는 새신자였습니다. 그 당시 주님 제가 저를 계속 괴롭히셨죠? 제가 제일 먼저 앞줄에 가서 앉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앞자리에서 신성한 계시를 얻었고 제 문제의 모든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누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고린도전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지방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문제가 많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말합니까? 물론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20가지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제시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들과의 교통안으로 우리의 주 예수님과의 교통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죠. 그 누림 안으로, 그 아들을 누리는 것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각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방면을 제공합니다. 바울이 한 것이 이것이죠. 고린도인들이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십자가를 포함합니다. 십자가가 그 누림 안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을 볼 때 나무, 생명나무가 나오죠. 그 나무란 단어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동일한데 우리의 죄를 몸에 짊어지셨다고 하셨죠. 나무 위에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그 나무는 그 생명나무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거기 있는 생명나무의 생명은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이신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같이 둘 때, 함께 둘 때 생명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리고 생명나무로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균을 죽이십니다. 우리를 또한 살리시죠. 부활 안에서 살리십니다.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모경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가 와서 형제님 영으로 돌이키십시오 한다면은 저는 별로 목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목양하려면은 낙심한 사람보다 더 낙심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를 소중히 품을 수 있겠죠. 바울은 우리가 우리가 모든 소망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할 때 우리가 왜 주님이 바울을 그러한 상황에 두셨습니까? 그것은 그가 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영안인 한 사람의 자서전에서 이영재님이 사용하신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동전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함이라고 써있죠.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누리도록 어떤 상황에서든 누리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 모든 때에 그분을 누리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 상황 안에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웠죠. 나는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 난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뿐이다. 그분이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훈련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행진이 그 훈련 때 있었죠. 저도 그때 훈련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 요점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헌신합니다. 당신을 누리도록, 오늘 당신을 누리도록 헌신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항상 있는 것인데 바울이 내가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빌립보서에서 말했죠. 나를 위로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하여 거기 각주해 보자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향해 바울이 말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누림입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안 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실제 영으로서 이 실제 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인도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최고로 얻고 최고로 누리는 것을 오늘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보상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극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안에서 그분을 극도로 누리는 것이 바로 보상이죠. 우리는 그 보상에 대한 미리 맛봄을 이 시대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죠.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탁월한 지식으로 인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은 것으로 여긴다. 그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개가 먹는 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개들이 먹는 음식은 아마 저희가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음식이죠? 미국 사람들은 개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독을 좋아하고 저도 제 개를 사랑합니다. 제가 그 개들 음식이 먹는 그 캔을 통조림을 보면 제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영양분이 들어있는 걸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극동지방을 여행할 때 제가 거기에 있는 개들을 본다면 아주 말랐고 우리 개들은 미국에 있는 개들은 한 여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한 여자분이 아주 지나칠 정도 개를 돌봐서 지금 개를 위한 에어컨이 달린 집도 제공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바울이 말했던 시대, 그 시대에 개가 먹는 음식은 쓰레기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쓰레기, 배설물 같은 걸 먹었죠.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또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배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다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라고 말했죠. 어떻게 장로와 동역자가 되는가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모두에게 말하는 것은 이영재님이 이렇게 교통하셨습니다. 그 책에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보상으로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바로 이 집회에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상을 얻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집회 가운데 보상을 얻기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만한 누림을, 충만한 얻음을 갖기 원하고 심지어 극도로 그분을 얻고 그분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보상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상이십니다. 로마서 2번의 시를 볼 때 로마서 2번의 2번입니다. 2의 2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말하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 안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다만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고린도서 3장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 모든 수건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하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는 우리가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여러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그 형상이란 말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변화되어 그분과 같은 형상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아담처럼 밖의 형상 모양만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영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서전을 쓴다면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히로 형제의 자서전,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한 단계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 영광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 바로 수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수건이 벗겨집니다. 주님, 이 집에서 제 마음이 항상 당신께 돌이켜지기 원합니다. 온종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당신께 돌이킵니다. 우리에게 어린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하루 종일 당신께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제가 당신께 제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어린이 찬송이 있죠? 좋지 않습니까? 제 어린 아들들이 그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제가 기뻤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영의 바로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우리의 영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숨겨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숨겨진 사람입니다. 숨겨진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 사람이 있죠. 그것은 그 영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숨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의 영은 숨겨진 사람이죠. 마음 안에 숨겨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 우리의 양심, 우리 영일 부분이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숨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은 영이시죠?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영이신 주님께,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으로 주입을 받게 됩니다. 그분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반사하게 되죠. 먼저 그분을 바라봄으로 주입받고 그분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주입함으로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것입니다. 주 영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는 뜻이 이것입니다. 라이프서디를 읽어본다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영으로부터 주 영으로. 그 말은 주 영이 우리 안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 안으로. 주 영이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의 주 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점검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당신께 점검받기 원합니다. 그분께 점검받고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우리 그럴 때 주님과 수백 수천의 대화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셨던 그 모든 대화들이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됩니다. 우리가 신성한 분배를 누리는 최상의 길은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볼 때 거기에 바위가 있죠. 모세가 그 바위를 쳤습니다. 그럴 때 바위가 갈라져 물이 거기서 솟아나왔죠. 바울은 그들이 따라왔던 그 돌이 바로 영적인 돌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뒤돌아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은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그분은 이미 매맞으셨죠. 십자가에서 매맞은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본다면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죠. 바위에게 명하여라. 바위에게 명하여라. 그럴 때 물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바위는 이미 매맞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말해야 합니다. 명해야 합니다. 에미 와버 자매님이 지은 찬송에 그 찬송이 있죠. 바위를 칠 때, 바위에게 말할 때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동역자들과 장로들과 책임형제들과 활력그룹의 모든 사람 사이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사랑이 편만해야 한다. 사랑이 편만해야 한다. 시편 27편에서 4절 또 8절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실 때 제 마음은 당신의 얼굴을 찾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 기도로 말씀 먹었던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는 연필 회사에서 일할 때 제가 항상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출근할 때 주님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제 마음으로 바로 지금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당신께 제가 주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아주 주님 바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되죠. 정말 그분을 주입받습니다. A번입니다.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종, 뭐 하나님의 종류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므로 우리 또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자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심오하고 놀라운 요점입니다. 2번입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형제님 형제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분은 무엇을 산출하십니까? 제가 약간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드리죠. 우리가 사랑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들은 제 성이 마크스죠. 마크스입니다. 중국어에는 이렇게 복수형 S가 없죠. 많은 때 형제님들이 저를 에드 마크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마크의 S가 붙는 마크스입니다. 제 성이 마크스입니다. 마크가 아니라 마크스죠. 어쨌든 제가 그 S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형제들에게 말하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사랑의 복수형, loves, 사랑드립니다. 우리가 애찬이라고 말할 때 바로 사랑드리죠. 사랑드리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집회 후에 함께 우리가 음식을 나눌 것이죠. 그것이 애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뭐로 우리가 함께 먹을 때 그것이 순수한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성도들과 밥을 먹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와 교통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한 청년이 이영재님을 식사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핫도그를 이영재님에게 요리해 드렸습니다. 근데 형제님은 그 음식을 상관 안 하고 형제들과 함께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 기영재님이 오실 때 핫도그를 요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제 요점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 제가 이렇게 한 번은 기도로 말씀 먹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 제 자신을 형제들을 위하여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강건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거기서 말하는 것은 혼생명입니다. 혼생명을 내려놓는 것이죠. 혼생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즐거움들, 세상적인 선호들, 형제들을 위하여 그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 공과에서 나온 말씀인데 바울은 이 젊은 어린 성도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형제님 이름이 뭐죠? 데이빈 형제님. 얼마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잘 모르죠. 괜찮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 그것이 대답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 뛰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끔찍하죠. 우리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는 아주 엉망진창의 사람들이죠. 그분은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에리 형제, 주 형제님에게 얼마나 좋은 자매님을 아내로 주셨습니까? 정말 자매님 교통할 때 제가 정말 목양을 받은 공급을 얻었습니다. 우리 형제님 교통할 때 저도 공급을 얻었습니다. 에디 형제님, 그러나 고려해 보십시오. 형제님이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여기서 만났습니까? 에나임에서 만났다고요? 훈련에서 만났다고? 아, 훈련은 정말 놀라운 곳이군요. 아주 비밀합니다. 왜 아내를 사랑합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내도 형제님을 이유 없이 사랑하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가 기숙사 살 때 그 기숙사 한가운데 식당이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인 루스 자매가 음식을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저희 아내를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아주 많은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 룸메이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누구지? 루스라고 했습니다. 오, 그래? 제가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어쨌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한 저녁에 저희 그 친구들, 같은 팀에 있는 동료들끼리 주님이 그 당시까지 저를 합당하게 보존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믿는 이가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아주 훌륭한 운동선수로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자신을 잘 관리했어야 했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잘 받았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아주 엉망인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여자 기숙사에 한번 같이 방문을 하자고 친구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기숙사 방에 문을 두드렸죠. 우리가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어떤 여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이 여학생, 한 여학생 거기에 아주 세상적인 그런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 다음 다른 편에 있는 룸메이트가 루스 자매였는데 그녀의 책상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모든 영적 서적들이 있었죠. 모든 게 아주 깔끔하고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대화를 했죠. 그리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 자매는 저에게 우리가 그래 친구가 됩시다 라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내적으로는 자매는 친구 이상이었죠. 그녀는 그녀는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를 말했습니다. 저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믿는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발밑에서 항상 성경을 읽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좋은 작가가 되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서적입니다. 그래서 그 루스에게, 자매에게 제가 믿지 않는 이유였지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이 남학생은 좋은 사람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이 생겼겠죠. 제가 이상한 질문들을 아내에게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공룡이 어디 있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공룡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랍시드의 두 번째 메시지였죠. 거기에 그 얼마나 긴 기간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햄버가 그 기간에 대한 글을 썼었죠. 이영재님과 이영재님이 그런 것들을 교통하셨고 또 우리 또한 그것을 교통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질문에 저희 자매가 대답은 할수 없었지만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나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제 말을 안 듣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크라멘토에 있는 신학교에 갔고 저는 휴스턴에 있었죠. 직장을 갖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 이제 서로 모르게 되겠구나.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휴스턴에서 제가 구원을 얻었죠. 교회 사람들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신학 석사 과정을 위하여 저희 자매가 달라스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달라스에 그녀를 보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교파 교회 가운데 거기 달라스 신학교 바로 옆에 거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아주 미국에서 아주 그 당시 유명했던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학교였습니다. 제가 그때 한 형제 옆에 앉았는데 아주 고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던 나도 별로 그렇게 재미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 옆에 앉아서 형제님 그때 잠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0장 27절 얘기하면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자 저에게 어느 신학교에 다니냐고 대답을 했죠. 제가 교회에 대해서 저의 자매에게 얘기하고 제가 여전히 좀 제가 제 말을 듣더니 여전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농구 시합을 하다가 제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UCLA가 항상 그 당시 1위하던 팀이었었는데 유명한 코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중에 한 선수가 유명한 선수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시합했던 가장 뛰어난 팀 그들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2군 팀이 시합을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모든 팀들이 이길 수 있다는 정도 말할 정도로 그런 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팀에서 운동했던 제가 제 무릎이 고장이 났습니다. 다쳤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너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손길에 간 것이다. 물론 제가 농구를 정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에게 레크레이션 이상의 것이었죠.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것이 저에게 아주 우상과 같은 것이었죠.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거기서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 아내를 간호사로 안배해달라고 했었고 그녀가 저를 위해 기도했고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도 같이 교회생활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저희는 교회생활 안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니키 형제님, 형제님, 자매님도 형제님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죠. 아무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극도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주 비밀합니다. 아주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형제에게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나에게 아주 풍부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형제에게 이제 필요가 있죠. 또 다른 형제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형제를 관찰해 봤는데 시계가 고장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상태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누가 필요가 있는지. 먼저 우리는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십일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십일조를 주님께 드리고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영님이 이렇게 요청하셨죠. 교회를 위하여 10%를 또 일을 위하여 5%를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공역자들을 위하여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님들이 다 이것을 실행한다고 믿습니다. 영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0%는 교회들을 위하여 5%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특별히 필요가 있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형제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족에게 필요가 있다. 이 형제에게 필요가 있다.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여기 헌금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헌금함,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죠. 제가 중학생 때 교회를 가면 그런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비밀스럽게 합니다. 우린 그렇게 교파처럼 하지 않죠. 이경님, 헌금함이 어디 있죠? 저 뒤에 어딘가 있습니까? 어쨌든 저 뒤에 어딘가 있습니다. 비밀하죠. 저한테도 비밀로 합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하게 드리는 것이죠. 저는 헌금 봉사도 했었고 안내 봉사도 했었고 많은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 헌금 봉사를 할 때 우리는 그 물질들 위해 정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물질들을 거룩하게 분별하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덮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봐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길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비밀하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형제에게 어떤 헌금이 올 때 왜냐하면 이 형제와 가족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제님, 저와 함께 봉사 형제에게 저와 형제님이 즉 바로 이 형제들에게 이것을 드립시다라고 교통했습니다. 그 당시 즉시 주지 않았겠냐고 그 당시 벤스 형제님, 장로 형제님이셨는데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헌금 봉사를 마치고 그 헌금을 즉시 그 형 가족에게, 형제에게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그 헌금을 전달했죠. 그가 거의 울었습니다. 아내도 형제님, 에드 형제님, 형제님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거의 재정이 바닥난 지경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어디 왔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 왔죠. 이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했을 때 한번 저희가 다음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왔습니다. 뉴욕에서 생활하시던 완다 자매님이었던 것 같은데 완다 샴이라는 자매님이셨는데 아주 박사학위가 있는 똑똑한 자매님이셨죠. 화학공학을 전공했던 박사였던 자매님이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전히 자매님을 볼 수 있고 사랑합니다. 저는 과거 이미 주님 품으로 간 형제들의 말할 때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벤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라고 안 합니다. 어쨌든 그 자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두 봉지 정도의 식료품을 사오셨습니다. 우리 냉장고에 식료품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카운터에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봅시다 하고 가버리셨습니다. 마치 천사가 우리를 방문한 것과 같았죠. 우리에게 뭔가 이제 먹을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완다 자매님이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 완다 자매님이 뉴욕에서 교회생활 하셨었죠? 자매님 휴스턴에 오셨을 때 우리가 같이 함께 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표현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2번입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야심과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탄은 아주 아름다운 대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죠.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해 그가 배역을 했습니다. 내가 보좌에 올라가겠다.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보좌에 올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체 안에 그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신원을 우리가 간증을 하면은 아멘의 그 단계가 1단계에서 10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죠. 근데 내가 신원을 하면 내가 반응을 하면은 겨우 2단계까지밖에 눈금이 안 올라가면 실망하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하는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하기 원하지만 저는 그 아멘 미터기에 의해서 저는 조정받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제가 내가 마이크에 이제 와서 신원을 했는데 마치 그랜드슬램 꼭 말로 홈런을 친 것 같이 그런 게 있었다. 그러나 그런 건 잊어버리십시오. 우리에게는 다 교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신성한 계시의 고봉은 마치 피로 형제님이 만두를 아주 잘 요리하신 걸 제가 알게 되었는데 다음번에 제가 온다면 피로 형제님이 저한테 만두를 좀 요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도 형제님 아시죠? 그런 뭐 만두를 해주는 것도 성도들이 만두를 가져다 주는 것도 목양이죠. 이 고봉의 메시지 진리는 마치 만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늘과 간장과 같은 것입니다. 세균을 죽이죠. 마늘과 식초가 없다면 우리의 만두가 그렇게 맛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간장도 제가 좋아하지만 거기에 마늘, 간장, 거기 식초 그럴 때 만두가 아주 맛있어지죠. 제가 모두를 읽지는 알겠지만 제가 마늘과 식초와 같은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교통합니다. 그럴 기도할 때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가운데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주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6번을 본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 대해 친밀한 관심을 가지며 서로 소중히 보살피고 보양하며 항상 서로 덮어주고 서로에 대해 좋게 말해야 하며 결코 다른 사람의 실패나 결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많은 죄를 덮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18장에서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봤죠. 주님, 우리가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입니까? 주님, 이것이 제 느낌입니다. 아마 어떤 그 형제들 가운데 한 형제가 7번이나 베드로를 마음 상하게 했겠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이다. 근데 주님, 제가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주님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 7번, 490번, 7 곱하기 70번 용서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셀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분을 제가 껴안기 원합니다. 그분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은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생활입니다. 이 형제님도 두 분 다 말씀하셨죠. 성공적인 교회 결혼 생활은 그 열쇠는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하고 배우자에게 말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영재님, 자매님에게 자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피로 형제님 어떠십니까? 날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번은 왜 제가 마음이 상합니까? 자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드야 용서해야 한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통은 어렵다. 내가 너와 교통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몸에는 용서하는 뼈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는 용서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저의 용서하는 생명으로 취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맑은 하늘이 회복됩니다. 이 많은 요점들을 주님께 기도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번째 4번입니다. 여전히 괜찮으시죠, 형제자매님들?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많은 항목들을 지나갔습니다. 고마워 4번입니다. 고마워 4번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여러분에게 가장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12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럴 때 13장 1절에 오게 되죠. 바로 사랑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됩니다.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재금. 그것은 생명 없이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 13장의 사랑이 14장에 나오는 신앙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사랑 없이 신앙한다면 마치 울리는 징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귀에 사랑이 없이 울리는 징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먼저 뭐라고 하는가? 사랑을 추구하고 특별히 신원하기를 추구하라고 말했죠. 신원한 사람은 교회를 건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신원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묘사한 사랑은 신성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더 나아가 사랑이 그 영의 열매라는 사실은 사랑의 실질이 틀림없이 그 영임을 가리킨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영의 열매,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그 영의 열매를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구원받았을 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의 열매였죠. 저는 피츠버그에서 자랐는데 그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랐던 곳으로 데려갔었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랐다고요? 세상에 이런 곳에서 자랐습니까? 내가 여기서 자란 곳이 이런 곳이다. 어쨌든 제철소 그런 근처에서 저희가 자랐죠. 이웃들도 아주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보존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했죠. 그 영이, 성령이 제게 왔고 아까 배사랑이 제게 왔습니다. 제가 그 연필 회사에서 일할 때 고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어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원씨 내가 그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 말을 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쁜 말을 했다고 제게 사과를 할 때 놀랐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TGIF라는 레스토랑 있죠. 모든 사람이 금요일에 일이 끝나고 대학이 수업이 끝나고 왜 사람들은 땡스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식당 그러나 왜 월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참으로 제게 실제이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새신자였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참되신 분임을 인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신이 저에게 참되신 분이 실제이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금요일 밤에 저에게 성경이 있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오른손에 우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죠. 금요일 밤에 여러분이 대학생인데 우유를 마시진 않겠죠. 성경을 펴진 않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멈추고 성경을 보면서 제 우유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열고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애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우상들이 사라집니까?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혹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한 분, 이 인격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끝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현재 임재입니다. 그분의 현재 임재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생명이 없이 소리만 내는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재금과 같게 된다. 2번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이것이 정말 우리를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영안에 있지 않다면 성내게 되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조슈아 형제님을 제가 예제로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1968년에 조슈아 형제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 그런 회개 장부가 있는 것입니다. 73년에 피로 형제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지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단의 형제들이 기도할 때는 아멘하지만 이 마음 상하게 한 조슈아 형제가 기도할 때는 아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모든 것들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용서하십시오. 이 형제님이 교통하셨는데 슬퍼슬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죽은 개를 매장하는 것 같은데 그 꼬리가 땅 밖에 나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마음 상하고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꼬리는 밖에 내놓는 것입니다. 한 꼬리가 나와 있죠. 꽃 두 개, 세 개의 꼬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형제가 다시 마음 상하게 하면 여러분은 그 모든 꼬리를 들고 그 죽은 개 시체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벌써 네 번째 마음 상하게 하는군요. 우리가 참으로 용서했다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보다 오래 남아있으며 가장 큰 것이다. 10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처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랑해야 한다. 성도들이요. 저희도 여전히 기억하는데 한 젊은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뒤로 좀 물러났었는데 머리를 녹색으로 이렇게 염색했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보려고 아마 자매가 그렇게 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반응하는지. 저는 그냥 머리 색깔이 녹색인지 핑크색인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전신화 훈련에 왔습니다. 초록색 머리를 하고 어쨌든 그 상태 그대로 훈련해 왔는데 왜냐하면 차별 없는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가장 먼저 구원하신 사람은 신사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인 강도였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이것이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주님의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죠. 그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그 당시 강도를 하려면 사람을 죽여야 했죠. 한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당신과 우리 자신 우리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강도는 그들이 대화를 했죠. 주님을 두고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을 가운데 두고 대화했죠.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주님께 말씀드렸죠.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왕국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참되게 여러분이 말합니다. 오늘 당신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100명의 로마 군인을 담당하는 그 백부장이 있었죠.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했는지를 듣고 나서 백부장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번입니다. 생명의 법은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2번 사랑의 법은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만이 가득하다면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며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누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모든 것이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고 말하죠. 그분은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시고 우리 모두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고속도로를 한번 운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그때 무언가라고 모든 사람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곳으로 오시라고 말한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시다라고 말하죠. 물론 우리가 그런 광고판을 걸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생활입니다. F번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할 때 우린 자동적이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며 찾는 영을 가진 목자들이 될 것이다. G번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형제님이 교통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준다. 연약한 사람들은 영이나 혼이나 몸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성도들이여. 저는 바울처럼 반응하기 원합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영역 안에 있는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이 형제는 집회 오지 않는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붙들어주고 우리가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앤드류 형제님이 정말 저를 목양하셨습니다. 많은 방면에서 그렇게 해주셨죠. 제가 약해졌습니다. 앤드류 형제님은 이 형제님 결코 이 형제님도 저를 목양하셨습니다. 항상 목양해 주셨습니다. 제가 장로가 되게 하셨는데 장로 임명해 하셨는데 제가 아마 장로 직분에 들어온 지 한 6개월 되었을 때 같습니다. 근데 내가 에드 형제를 장로 직분에 세울 때 하나의 염려는 형제 건강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저를 목양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한 번은 이 형제 말씀하셨는데 형제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에드 형제 이만큼만 목양하십시오. 그럴 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만 목양해도 조금만 금을 분배하는 것이 수많은 지푸라기보다 낫다고 하셨죠. 그게 형제님이 저에 대한 목양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형제님을 매일 만났죠. 매 집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형제님이 저에게 뭐 오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2주 동안 쉬라고 하셨죠. 한 형제님이 이 형제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에드 형제님이 형제님과 2주 동안 떨어져 있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제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디 형, 에디. 저의 자매만 저를 그렇게 불렀는데 이 형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디 형제, 나는 형제가 내가 형제에게 2주를 쉬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끼지 마십시오. 형제, 그렇게 느끼지 말고 쉬십시오. 알겠습니다, 형제님. 제가 전화를 끊고 한 주를 쉬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는 형제였죠. 어쨌든 일주일 후에 제가 동영상 집회에 와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에드 음악 형제가 뒤에 앉아 있군요. 일주일 동안 형제 일주일 동안 쉬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정말 기쁩니다라고 형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이 제 팔을 붙잡고 한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드 형제 건강이 먼저고 일은 나중이라는. 형제님이 이 형제님이 형제님의 팔을 잡고 여러분의 팔을 잡으면 아주 형제님 아주 힘이 세셨습니다. 형제님은 아주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분이셨습니다. 형제님 팔을 붙잡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한 거 들었습니까, 에드 형제? 건강이 우선이고 일이 두 번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형제가 장로가 되기 원하고 동역자가 되기 원하지만 형제의 건강을 동시에 관심합니다. 형제님이 주님이 꿈에 가셨을 때 앤드류 형제님이 바로 이어서 저를 또 목양해 주셨습니다. 앤드류 형제님이 저를 어떻게 목양해 주셨는지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형제 사랑의 생활이며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아이,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메시지들을 듣고 단지 지식만으로도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주님께 이것을 기도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를 이러한 당신 자신으로 조성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 타락을 정복하기 위하여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열매를 맺어 신성한 생명을 표현해야 한다. 로마서 5번입니다. 목양에 관한 장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과 완결이다. 부활이후 주님은 베드로를 목양하셨고 그에게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위임을 주셨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사역과 합병시켜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돌보게 하려는 것이며 이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사역 안에서 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목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했죠. 그를 회복하실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때 주님이 100야드 정도 축구장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서 부르셨습니다. 자녀들이여 먹을 물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물을 이쪽편에 던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지어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물고기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아주 큰 물고기입니다. 네, 요한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죠. 로마서 6번입니다.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부터 오는 시대 그분의 왕권까지를 계시해주는 한 부류의 시들이다. 시편 22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산출되어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본다.